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쉬게 하시고 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환경 여건과 또 저희들에게 주신 작은 믿음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하여 다시 감사를 올리며 또 저희가 이제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성경책을 또 조금 읽사오니 주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며 또 말씀 안에 주시는 주의 교훈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받으며 또 감히 나누며 또 그 교훈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을 주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주님 수고로운 세상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주님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모두들에게 많이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씀을 나누며 또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처한 모든 현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현장에서 뛰며 일하며 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드시고 또 힘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또 주의 뜻 안에서 평안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다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 엘롯은 유다 남쪽에 있는 홍해의 끝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아는데 그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의 항구가 되게 하였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묵시 비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환상들 이상들 그것은 예시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 혹은 계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혹은 말 그대로 환상들 이상들 그런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우시야는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도 있었다. 한 면에 또 다른 면이 실패의 면을 또 본문은 본상은 증거하지만은 예, 그런 면을 여기에 증거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받았고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고 그 계시를 밝히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시야가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했고 또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였을 때에 형통하였다. 그는 교훈이죠. 교훈이 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구하고 또 행할 때에 올바르게 행할 때에 형통한다. 그것은 성경에 보이는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6절 봅시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성구비도 모퉁이라는 성구비 모퉁이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 영장은 관원이라는 뜻이죠. 관원, 영장, 관원 마아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공장은 기술자죠. 공교한 기술자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아따 신기한 그 보통 사람이 쏘는 활 정도가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를 창작해서 기계로 활 화살도 쏘고 또 큰 돌도 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포인데 대포가 물론 화약으로 쏘는 그런 대포가 아니고 기계를 가지고 사람의 힘보다 더 힘이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로 멀리 화살을 쏘고 큰 돌도 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지 투석기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자, 이 우시야가 어떻게 형통하고 강성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관한 아라비아 사람과 또 또 암몬 사람들을 다 쳤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고 그 이름이 널리 애굽 변방까지 알려졌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또 성 모퉁이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가축들도 많이 길렀고 또 군사들을 그렇게 많이 두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했고 또 기술자들이 좋은 무기들을 고안하게 해서 투석기도 만들어 그런 특이한 그런 뭔가 그 화살과 큰 돌을 쏘는 그런 기계도 만들었고 이런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졌다는 것을 그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6절 계속 보십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이제 우시아의 실패라고 할지 우시아의 실수 실패의 문제를 여기에 적는데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다 사악하게 행하다 혹은 파멸한다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은 파멸하여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혹은 파멸하여 악을 행하면 망하는 거죠. 파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하니 저 왕이 분향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서 노를 발하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그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는 분향단이 있는 성소 안에는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죠.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없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만 했지요. 그런데 왕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려 했으니 그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발하게 하셨다. 와, 즉시도 하나님이 징벌하셨네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왕이요,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습니다. 곧 나가십시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시야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갔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었고 문둥이가 됨에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끌어졌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일반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육체에 결함이 있는 자는 구약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또 왕이 나병이 걸려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시아는 강성해졌을 때에, 이게 문제죠. 사람이 강성해졌을 때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범죄케 만들고 패망케 하는 그런 큰 죄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사람이 강성해졌을 때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어지고 좀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또 물론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때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아, 물론 없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은데 다 있으면 해이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러면은 교만해져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도 또 경제의 파탄도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거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말씀에 나오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교훈이죠. 그것이 공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을 멸망케 한다. 교만이 사람의 치명적인 결함이요 멸망의 원인이다.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 우시아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함에서 그의 교만의 결과로 그런 일을 행했고 그것은 죄를 짓는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여호와의 제사장 용감한 자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을 막으려고 했고 그러나 왕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노를 발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우시아를 치셔서 여기에 보면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성소 안에서 분향하려 하는 향로를 들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때 그곳에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소.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런 드문 일이죠. 즉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즉시 죽는 일의 그 드문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렇게 치시는 경우도 있구나.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홀로 거했고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신 것이 펴지지가 잘 않네. 조금 나병으로 쳤다가 낫게 하는 경우도 있죠. 미리암이나 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치셨다가 얼마 후에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우시아처럼 남은 여생이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십시다. 이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때죠. 이사야 선지자 때에 우시아도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나병 환자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묘실에 직접 장사 지낸 것 같지 않고 묘실에 접한 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묘실의 들에 묘실 안에 가냐 묘실의 들에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렇게 돼 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두 가지의 교훈이 본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의 교훈 안에서 바른 길을 구하고 하나님 구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을 때 형통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 형통하였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 거하며 그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지, 그렇죠? 우리가 요한일서 성경을 자주 말한 대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구별된다. 그 구별은 그가 의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별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를 말씀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자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의와 선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는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 얻었다는 사람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는 그 도덕법을 즐거이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경외하고 죄짓지 않고 올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힘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일은 계신 것은 다른 은사에 은사를 행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중요한 일은 성화의 일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니까 그것이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성화는 정직하고 선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살아보면 알 것입니다. 같이 좀 지나보면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지 그 마음가짐 자체가 착하지 않은 사람인지 정직이 없는 사람인지 조금 지나보면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죠? 오래전에 미국에 젊을 때 있을 때에 베이스 신학교 졸업식에 간다고 뉴욕에 그때 살 때 필라델피아까지 차 타고 가는데 마침 뉴저지주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도 거기에 디민 뭐 졸업을 하시는지 하여튼 그 교인들이 같이 가게 됐는데 하면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거짓말 아주 참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거짓말을 잘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 나중에 얘기 듣기를 LA 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무슨 암인가 뭐로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그 잊어버려지지가 않고 그것이 어떻게 교인들이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거짓말을 잘한다 그 말이 나올 정도가 되겠나. 참 그 말이 틀린 말이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겠는가.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은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예. 시편 1편은 악인과 오만한 자와 멀리하며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옳지요. 항상 성경의 진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까? 주야로 말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주견,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발동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하다 실수하고 그러니까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듣고 복습하고 또 기억하면 좀 낫죠. 그러면은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을 꺾고 성령님께서 바른 생각 주시고 올바른 생각 주시는 대로 내가 살리라 그렇게 되겠죠. 좀. 내가 연약하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도우심을 늘 구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늘 교통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올바르게 행해 보려고 애쓸 때 그래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없지 않겠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주님 내가 또 부족합니다.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거는 좀 그래도 낫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연약해서 왜 그렇게 힘내 힘내서 일어나 바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등이라도 두들겨 주시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약하면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만 그게 아니라 패역하게 하나님 온데 간데 없고 자기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시아의 이 앞부분에 하나님을 구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형통하였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형통의 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과 계명 순종함에 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힘써야 돼. 신약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는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7전8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조금 넘어져서 실수하도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만을 붙들고 일어나는 힘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늘 주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교훈은 우시아는 강성해졌을 때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아 나병에 걸려 남은 여생 별궁에 살아야 했다. 이게 역사입니다. 와 두려운 역사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교만하면 범죄하고 범죄하면 실패하고 멸망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징벌도 무섭지만은 아마 우시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별궁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회개했을 수도 있겠죠. 회개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가 그래도 별궁에 있지 않고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을 듯한데 고난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실패치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그런 교훈이고 마음가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시아의 형통과 우시아의 실패를 본장에서 함께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생이 짧은 이 생이 어떻게 하면 바로 살고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주께서는 오늘도 교훈을 주신 줄을 압니다.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가도 명백하게 우시아의 실패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줄을 압니다. 마음에 새겨서 다 승리자들이 될지언정 실패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읽고 나누는 모두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소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죄성을 꺾어서 주 앞에 바른 길 걷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형통하며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긍휼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